시편 122편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밭이 네 성문 안에 우리 발이 네 성문 앞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 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네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반석교회 2005년 창립 이래로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해 왔습니다. 지난해는 시편 121편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했는데 오늘은 122편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시편 122편은 하나님의 전을 순례했던 순례자들이 쓴 노래입니다. 친구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순례의 길을 가면서 같이 가자고 초대했을 때 회상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게 여호와의 집에 같이 가자 했을 때 내가 기뻤도다. 여기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의 남자는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번 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지어다. 각 사람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에 따라 그 능력대로 드릴지어다.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종종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또 서로 교제를 위해서 팀을 이루어서 여행했습니다. 서로에게 여호와의 집에 같이 가자, 영어 표현을 보면 Let's go 하고 제의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친구들의 제의를 듣고 내가 기뻤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같이 가자 그랬을 때 기뻤다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나 누가 같이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하면은 여기 시편 기자와 같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소망에서 애굽에서 지긋지긋하고 지옥과 같은 노예의 삶을 살던 자신을 그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은 세상 어디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에 평생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당연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정규적으로 여호와의 집에 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러한 기쁨이 없다면은 식었다면은 영혼이 아프고 병이 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 다른 거 고상한 거 다 내놓고 누가 교회 가자 했을 때 기쁜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할 때 가장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가장 큰 증거입니다. 놀러 가기는 기뻐하지만 교회 가기는 기뻐하지 않는 것,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연약하고 흠이 많고 나이가 어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재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2절을 보면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오자 감격의 감탄을 터뜨립니다. 여호와의 성읍 대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밖에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성읍 안에서는 안전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군에 들어오면은 감탄이 터져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 경내에 들어오면은 평안하고 안전함을 느껴야 됩니다. 3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으로 지어졌도다. 지난 여름방학 때 어린이들과 같이 홀리랜드에 갔다 왔던 분들은 예루살렘의 축소판 모형도를 보셨을 겁니다.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큰 거대한 산만한 성읍이 아닙니다. 조그만 조밀한 성읍입니다. 백성들의 집들이 모두 조밀조밀 붙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의 모든 것들도 조밀조밀합니다. 성전의 크기가 60규빗 27m입니다. 곱하기 너비 20규빗 9m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75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현관의 크기가 20 곱하기 10규빗 9m 곱하기 4.5m입니다. 12평 정도 됩니다. 도합 88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이렇게 작습니다. 헤롯이 다시 짓다시피 한 성전도 성전 자체는 성경의 크기 그대로 지었기에 조밀했습니다. 단지 성전 경내를 4만 평으로 늘리고 성벽을 따라서 부속 건물을 지은 것 이것이 다릅니다. 북쪽으로 310m, 남쪽으로 280m의 벽, 동쪽으로 470m, 서쪽으로 480m의 거대한 성전들을 마련했습니다. 축구장 20개 크기를 합쳐놓은 것만큼 거대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도는 조밀조밀했습니다. 성전 자체는. 물론 조밀한 성읍은 단결을 의미하고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너무 크면은 단결할 재주가 없습니다. 지난주일 안수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는 시작할 때도 겨자씨와 같았고 완성된 후에도 겨자나무와 같이 초라했습니다. 조밀한 성읍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는 성경에 없는 기현상 괴물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조밀한 성읍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고 주님에 대한 증거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기에 분란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띠로 매어 있기에 조밀조밀하게 가까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이가 멀어갖고는 관계가 조밀조밀하지 않아갖고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4절을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많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1년에 세 번은 꼭 순례자의 순례를 한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지파들하고 시작했지만은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라고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모두 여호와의 지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NLT 성경은 아예 의역을 해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올라가는 도다 하고 의역합니다. 모든 지파들이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스라엘에는 열두 지파가 있었지만은 모두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동일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배워야 하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다양한 이유로 다른 지파, 다른 교단을 이루고 살지만은 모두 한 나라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교단 간의 상이점을 덮어놓고 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개인적인 차이, 교단 배경의 차이, 이거 다 내려놓고 지난 절기 동안 그것이 한 주간이건 며칠이건 몇 달이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모일 때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사람들, 그럼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 다르지만은 모이면은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돼요. 5절을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보좌로다. 거기에 예루살렘의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다윗의 보좌로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후에 모든 공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속해 있는 각 성읍 족장들의 판결에 순복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송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곳은 성전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궁전이 있는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은 공의의 하나님께 호소할 때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의로운 삶을 살기에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것 오히려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갈 때 이 노래를 불렀듯이 우리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같은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여호와의 이름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하지만은 심판의 하나님을 또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이 두 번째가 없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으면은 거룩하게 살고 공의롭게 사는 우리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맘대로 불경건하게 살고 맘대로 불의하게 살고 맘대로 무정하게 살지 왜 우리는 좁은 길을 갑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 돼. 하나님은 우리를 천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이유는 심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느라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슬프고 외로운 것 이것은 나중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없다면은 여러분 여기 와서 괜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괜히 고상한 척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우리 예루살렘 통상적으로 City of Peace라고 우리 이해를 합니다. 평화의 도시, 샬렘. 여기 시편 기자도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로 이해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거보다 더 심오합니다. 예루, 이루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보리라 하는 것, 또 사람들이 경외심으로 느끼리라 하는 뜻입니다. 예루 하는 것. 그 다음에 샬렘 하는 것은 완전함,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completeness하고 wholeness 이거를 의미합니다. peace를 의미하는 샬롬, 우리가 늘 얘기하는 샬롬은 여기 샬렘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peace는 어디서 왔느냐? 완전함, 온전함에서 왔습니다. 물론 완전함, 온전함의 대명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샬렘에서 샬롬이 나온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문자적인 의미는 예루와 살렘의 의미를 합치면 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온전하심을 보리라. 사람들이 완전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하고 온전한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하고 온전해야 하는가 성경을 보면 클리어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예루살렘에 거하셔서 어떻게 된다고 하시는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또한 거룩한 산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는, 다른 모든 것 이전에 진리와 거룩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와 거룩과 평화의 공동체, 온전한 진리와 완전한 거룩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딴 것 얘기하기 전에 온전한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로 변화됨으로써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번역해서 미래 시제로 번역합니다마는 다른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기원문으로 번역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물론 하나님이 형통할지어다 하면은 형통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거룩과 평화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형통함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평안함, 하나됨을 구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색깔, 믿음의 연륜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과 진리 안에서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 뜻을 잘 따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견을 표현할 통로는 있는지요? 아주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지금도 제가 고수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몇 번 들으셨습니다.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diversity. And in everything else, charity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나머지 모든 것에 있어서는 관용을. 이것이 옛날 기독교 초대시대 때 모든 성도들의, 교회들의 모토였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성경의 상당 부분을 자세히 공부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가급적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대해서 자세히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부해 보지 않으신 분은 교회에서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이 의사예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학문 분야에서 박사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것들, 특별히 진리와 거룩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교회의 방침과 운영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놓고 서로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되고 투덜거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사랑으로, 관용으로 잘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7절을 보면 평강이 내 성 안에 있고 형통이 내 궁중 안에 있을지어다. 여기 성 안이라 그러고 궁중이라 그런 거 모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 7절 말씀은 교회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교회에 내분이 없고 화평할 때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합니다. 반면에 내분이 있는 교회는 누가 가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 가면 화평을 누리고 진리를 보고 그리고 거룩함이 있을 때 교회는 자동적으로 자라갑니다. 8절을 보면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내가 말하리라. 내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내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너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에 평강을 빈다고 하는가? 놀라운 말입니다.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평강을 빈다. 여기 시편 기자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우리 성 안이 평강해야, 우리 성 안이 축복을 받아야 이것들이 흘러넘쳐서 내 형제와 친구에게 흐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말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나와 내 형제들과 친구들이 평강 가운데 살기 위해서라도 나라 안에 평강을 빌라고, 나라 안에 평강을 빈다는 얘기는 나라의 치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라 합니다. 내 형제와 친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도 내가 예루살렘 성의 복을 구하리라. 왜? 예루살렘 성이 평안해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단순한 말씀이고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누가 교회에 같이 가자 하면은 기뻐 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곧 진리와 거룩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